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우다회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관계자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이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 북한 김광철 최신상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지구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알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또 국제해사기구 IMO 등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 언제 발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다 그 위성 발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요.
네.
이 두 기구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죠. 이카오라고 불리는 여기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카오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이고요. 또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한 것이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관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규정상 이 세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미 이 통보를 했다는 거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매일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어느 하루에 발사한다는 거고요. 그 시간 7시에서 아침 7시에서 12시까지라고 말한 것은 평양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통보와 함께 그 로켓의 잔해가 추락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위도와 경도로 분리해서 자세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기구에서는 그 지역을 항해하는 그 선박이라든지 그 미리 주의보를 내리고 항해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그 권고를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국제기구에 통보한 내용은 지구 관측용 위성을 쏘겠다 이런 것인데, 자, 국제사회가 사실 이걸 그대로 좀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우려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왜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쏘겠다는데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이렇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 관측용,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과 군사용,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그러죠. 이 인공위성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99%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맨 꼭대기에 탄두, 무기가 되는 탄두를 장착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인공위성, 요번에 북한은 광명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공위성을 장착하면은 그 인공위성 그걸 발사하게 한 로켓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그 핵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은 북한을 완전한 핵국가로 보지 않는데요. 그것은 무슨 핵실험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그 핵 보유국이 되려면은 핵실험을 하고 그 핵폭탄을 만드는데 그걸 또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장거리 로켓에 장착을 해서 약 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려보내야 되는 이런 완전한 그 시스템을 갖춰야 그 완전한 핵개발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바로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인공위성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바로 인공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공영방송이죠. 그 KBS 방송이 최근 그 북한의 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그 내부 강연한 자료를 그 입수해서 그 보도를 했는데요.
네.
리영호 그 전 총참모장은 강연 내용에서 인공위성이 바로 로켓 무기 그러니까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똑같다 이런 목소리가 그 똑똑히 들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그 로켓 발사 이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그 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지구 관측용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하면 북한이 과거에도 한번 쏘아서 올렸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관측용 위성을 쏘았다고 하면 그 관측용 위성을 사용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상 통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그런 위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했다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12년 12월에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아직도 우주 궤도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소기에 그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은 상당히 그 고난도의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은 어쨌든 그 개발을 해서 광명성을 쏘아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구 궤도에서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로 미뤄볼 때 이제 며칠, 상당히 여러 날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발사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으로 늘 보고 있는데 현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 북한이 8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쯤은 이미 그 발사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 군 당국은 발사 준비가 거의 그 완료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그동안에 보면은 평안도 서해 동창리 여기에서 그 서해 발사장인데요. 여기서 발사를 해왔는데요. 그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사일 부품들이 동창리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미사일 공장이 평양에 있거든요.
네.
평양에서 철로편으로 해서 동창리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포착이 됩니다. 쉽게.
네.
포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동창리에 도착한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조립을 하고 또 발사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 연결해서 발사대를 세우고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료를 주입해야 되겠죠.
네.
이 연료 주입 과정이 마지막 공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연료 주입 과정은 그 지하에서 그 송유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발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 북한은 인공위성 탐지가 어렵도록 가림막을 세워놓고 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적 그런 또는 물적 장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자세하게 어느 정도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일 발사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도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계획을 했지만 뭐 예기치 않은 그 기상 상황이라든지 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좀 불안한 그 기계 고장이 발견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가기는 참 어렵기는 한데요.
네.
북한에서 이 날짜에 이렇게 민감한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맞춰서 쏘겠다 그 날짜에 민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사실 북한이 그 발사 기간을 18일부터 25일 사이로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8일 무려 기간 동안에 넓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통보를 닷새 정도의 기간에 발사한다. 또는 요 바로 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는 13일의 기간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지만 일단 날씨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일기가 불순할 때는 사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한 날짜를 잡아놓진 못하고 여러 가지 날씨적인 요소,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요소도 네. 물론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최적의 날짜에 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돼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이 3년 전인 2012년 12월에 발사한 로켓보다 더 큰 장거리 로켓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어떤 규모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마지막으로 그 장거리 그 로켓을 발사한 것은 그 2012년 12월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남쪽으로 그 태평양 쪽으로 그 남태평양 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근처에 그 파편이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당시 북한이 쏜 것은 그 은하 3호 로켓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외국의 그 언론 또는 그 정보기관의 그 발표를 보면요. 북한이 그 평안북도 이번에 그 철수항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그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0m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17m 정도 늘렸는데요. 이렇게 17m 정도를 늘린 걸로 봐서 로켓 크기도 당연히 좀 그 커지지 않았겠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그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은 좀 더 장거리를 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로켓이 조립하고 그런 것이 다 그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발사장 그 현장을 가림막으로 굉장히 큰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로켓의 아직 이름 또 크기 이런 것은 모르는 상태인데요. 다만 그 발사대가 증축된 점으로 봐서 그거보다 좀 전보다 좀 큰 로켓을 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로켓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네. 지금 한국 청와대 당국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한국, 미국 또 여러 나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 한국은 사전 대비 태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군 당국이라든지 안보부처의 비상 근무 태세가 이미 발동이 된 상태고요. 또 미국과 일본 등과는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좀 더 원활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은요. 이 북한의 로켓 파편이 이 한국 영해에 추락할 경우에는 이것을 요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그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당시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런 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동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긴밀한 그런 세부적인 그 움직임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군 당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그 이 정보를 같이 나누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혹독한 대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대 목표가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거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그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바로 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그 전화 통화를 갖고요. 그 북한의 그 핵 개발 또 제재를 강력하게 가해서 다시는 그 핵 개발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거듭해서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포착이 되자 그 청와대에서 그 굉장히 자주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거듭 경고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의 보도 또 그동안의 그 박 대통령의 입장 언급 이런 것을 감안하면요. 대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제재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는 그 안보리 차원의 제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그 북한의 그 최대 그 정치적 후원국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공급 약 중국은 그 연간 한 50만 톤의 석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한을 하거나 이것을 중단을 하면은 북한이 수뇌부가 그 핵 개발을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석탄입니다. 석탄은 그 북한의 그 최대 수출 품목이고 석탄 수출을 통해서 약 그 북한이 연간 한 10억 달러의 그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막아라. 그러면은 그 북한이 그 손을 들 것이다. 또 그 밖에도 금융 제재, 해운 이런 쪽을 그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 이 석유, 석탄 이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난처한 거고요. 이 밖에도 그 제재 그 대가 중에 하나는 그 양자 차원의 제재도 있습니다. 양자 차원의 미국이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저 제재요. 그러니까 양자 차원에서 또 일본의 그 대북 제재, 또 남북 관계의 대북 제재 이런 양자 차원의 제재가 있고요. 이것이 또 뭐 그 대가인지 제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건데요. 만일 북한이 계속 그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또 미사일을 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사드를 배치해서 그 이것을 막겠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그 사드 배치가 싫으면은 빨리 이 제재를 강화해서 그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을 막아다 이런 것인데 그 이것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도 갖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베이징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참 중국의 행동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 얘기는 잠깐 뒤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미국 반응 좀 먼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은?
예, 미국도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연일 그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서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그렇게 자제를 촉구하는 일이고요.
네.
또 장거리 로켓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그 중국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그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도발에 임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또 국제사회가 단합된 일치된 그런 제재를 채택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그 미사일 개발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또 느끼는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영공을 침범할 것에 대비해서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도 그 북한의 그 장거리 그 로켓 발사 움직임에 상당히 그 촉각을 그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의 그 최초로 그 장거리 미사일 움직임이 그 포착이 되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는 즉각 그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이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이 그 영공을 침입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격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그 낙하다니겐 방위상은 지난 28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을 해라 이런 파괴 조치 명령을 이미 자위대에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그 자위대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영어로 SM-3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네.
이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을 일본 주역 해변에 배치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이 도쿄에 그 일본 방위성이 있는데 이 방위성 근처에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대공 유도탄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 배치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일본은 그 한국 또 일본 또 미국 이런 쪽과 굉장히 연락도 강화하고 공조를 강화했어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긴밀하고 그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지스함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지스함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모양이죠. 그
예,
요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그 EU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즉각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쪽 반응도 좀 잠깐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주목되는 점은 특히 러시아가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사실 중국과 비슷한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소 좀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제재를 실질적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그런 중국 측과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데요. 이번에 그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직접 러시아 외무차관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더 이상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북한은 북한의 이런 잇따른 행동들이 상당히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위성발사 발표에 따른 국제사회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제 국제사회에 통보를 했는데 과연 북한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해왔는데요.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수준, 역량, 정말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 지난 14년간 5번 정도의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998년 8월 말이죠, 8월 30일인데요. 그날 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해서요.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뒤로 그 5번 정도의 장거리 로켓을 그 동쪽 서태평양 쪽으로도 쏘고요. 또 남태평양 쪽으로도 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북한이 꾸준히 그 관련 자료 뭐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로켓 능력을 그 개량하고 늘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또 그 장거리 로켓을 기준으로 하면 한 6번 정도 6째에 해당되는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꾸준히 개량이 됐을 거고 성능이 향상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ICBM 한 만 킬로미터 정도를 정확히 날라서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보면은 그 아직까지 그 미국의 과학자나 전문가들도 북한의 로켓에 대해서 그 어떤 상세한 자료 또 발사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상당한 그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이런 표현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이뤘느냐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의지가 있더라도 그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ICBM은 역시 중요한 것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거리가 중요하고 또 탄두가 소형화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하고는 달리 ICBM을 발사한다고 할 때는 대기에 재진입할 수 있는 로켓이 대기권에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사거리에 있어서는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네.
최대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려면 만 킬로 정도는 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는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는 그 로켓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견뎌내야 되는 그 7,000도 가까운 그 열을 어떻게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완성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국의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북한이 아직 가지 못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앞으로도 수차례 더 많은 시험 발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그 우주 왕복선을 이용해서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을 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우주선을 싸고 있는 그 두꺼운 그 내열재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타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또 이 그 연구소에 진열해 놓은 걸 보면 붙어 있는 것도 새까맣게 탄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어서 또 그 단계까지 가기에도 미국은 수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가끔씩 실험을 한 번씩 한 것으로 과연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또 그런 그
예,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특히 무엇보다도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그런 네. 시험 발사를 아직 한 차례도 한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과거와 달리 북한은 이번에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것이 기존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이것이 뭐 상당히 좀 뭐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동안은 대개 그 장거리 로켓을 먼저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어떤 조치 뭐 결의안이든 의장 성명이든 이런 것이 나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그 다음에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좀 그 시차적으로 좀 떨어진 이런 그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질하고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이런 그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아직 결의가 그러니까 마련되지 않은 건데요. 그 논의 중인 상황에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관측통들은 바로 이것이 그 일종의 그 불붙는데 기름을 더한 격으로
네.
그 상당히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를 더 괘씸하게 열어서 기존에 논의 중인 대북 제재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일부의 관측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VOA에게 그 전문가들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해도 그 특히 그 대북 제재 열쇠를 주고 있는 중국이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괘씸해하거나 뭐 미온적인 기존의 그 대응 방침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뭐 북한 핵실험 또 장거리 로켓, 미사일 이거에 대해서 뭐 둘 다 뭐 악재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경중은 좀 틀립니다. 핵실험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제재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국이 이미 입장을 정하고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을 선언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이 그 대부분들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죠?
예, 장거리 로켓에 대해서는 사실 핵실험보다는 그 제재 정도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그 외교부 성명을 보면요,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그 성명이 나오는 걸 보면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그 탄도미사일 발사 그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두 차례 2012년이었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움직임을 보면요. 2012년 4월 달이었던가요? 그때는 의장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달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중국과 미국이 그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끝에 중국은 의장 성명을 주장했고 미국은 새로운 결의안을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때 타협안으로 그 의장 성명이 아닌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대신 문구는 이전에 그 결의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새로운 결의안을 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안보리 제재의 결의가 그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위성발사 또는 그 장거리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북한의 위성 발사,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얘기할 때 중국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이 과연 뭐 때문에 갔을까요?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네, 중국의 그 북한 그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자 그 우다웨이 그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에서는 그 아마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실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다웨이 그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지난 주에 그 평양을 방문해서요, 북한의 관계자들과 만나고 4일 날 그 베이징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평양에서는 그 북한 외교부에 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서 그 논의를 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들 아마 북한 핵실험, 또 지난 1월 6일 있었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또 어떤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2일 날 마침 그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그를 그 발표 그를 얘기한 날입니다. 그 8일에서 20일 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이 문제도 논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 우다웨이 그 특별 대표가 그 방북을 마치고 4일 그 베이징 공항에 돌아왔는데요.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얘기는 안 했고요. 다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우다웨이 대표가 또 홍콩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뷰를 잠깐 한 게 있군요.
아, 우다웨이 대표는 아니고요. 왕이
왕이 부장입니다. 네, 왕이 부장이.
사실 왕이 외교부장이 홍콩 그 봉황 TV라는 그런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5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실시된 지 거의 근 한 달 만에,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공식화한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요. 45분 동안 걸쳐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했네요.
예. 그리고 또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측에 북한이 이번에 도발 행위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히 강력한 제재가 나오는데 그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그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한국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요, 이 전화 통화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 정상 간에 자세하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가 원수가 북한의 핵실험을 맞아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 한 달 만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보도문 이외에 45분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깊숙한 얘기가 교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유엔 안보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유엔 안보리의 상황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과 중국이 그 결의한 초안을 가지고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아직 초안이 마련된 상태도 아니고요.
네.
또 양측의 그 견해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그 지적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 적은 아직 없었거든요.
네.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초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미중 간의 막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